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재밌게 노셨습니까?
네. 아,
지칠 줄 모르고 노시는데. 아, 어디서 그렇게 그 많은 에너지가 솟아나는지 하여튼, 30대도 그렇게 못 노시는데, 계속 춤추고 노시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3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12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예, 저는 1987년도에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꼭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원을 했는데, 야, 우리 친구 좀 도와주자. 그래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시골에는 그 전라남도 신안이 제 고향인데 그 마늘 값이 그때는 비쌌어요.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지어가지고 마늘 농사를 지어서 건조를 시켜놨는데 그걸 다 이제 훔쳐가지고 리아카에 실어서 그걸 갖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돈이 좀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우리 친구를 도와주고 나서 도와주고 났는데 돈이 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목포에 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유흥비로 썼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늘을 훔치다가 이번에는 걸렸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면 고문을 신임하게 했거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유치장에 끌려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전자에다가 노란 주전자에다가 형사들이 고춧가루 물을 탔습니다. 그 청양 고춧가루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에다가 부었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도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총대를 내면 우리 친구 네 명은 그냥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야, 네가 총대 매라. 누군가 한 사람 총대 매자 하니까 아무도 총대 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 매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총대를 낼 테니까 너희들은 안 했다고 해라. 우리 친구들은 나가고 저는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원래 예수님이 죄를 덮었어야 되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친구들의 죄를 덮었어서 예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합의를 봐주셨는데 밭을 팔아서 합의를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출소를 했는데 이제 출소하고 나서 이제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도둑놈 왔다, 저 못된 놈 왔다 막 이제 막 욕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나이의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을 그 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가 그 경기를 타고 도착을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양쪽 길가로 비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지나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야, 기성이 왔다, 박수! 박수 안 칩니까? 그렇게 박수를 치셨어요. 중간에 지나간 제가 왜 박수를 받은지를 몰랐습니다. 도둑질하고 왔는데. 근데 동네 이장님이 나오셨어요. 동네 이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었는데, 그때 함께 도둑질 했던 친구들이 나와 있었는데, 손가락질하면 저놈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자기들은 안 했다고 발뺌하고, 우리 김기성이는 친구들의 죄를 덮었었어. 의리를 지켰어. 이런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이장님이 억수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죠? 예. 도둑질하고 칭찬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3년을 제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대맨이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면 항상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해결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선생님하고 싸워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번에 영화를 찍는다고 우리 모교를 방문했어요. 그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이제 생활 기록부를 이제 촬영하기 갔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너무 잔인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전혀 학업에 의욕이 없고 이제 하여튼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학을 많이 당했는데 퇴학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씨암탉 잡고 맥주 한 박스 가지고 학생과장님 찾아오셔가지고 졸업장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신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상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산부기 타자 1급 정도 따야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는데 저는 무급으로 졸업했습니다.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급수를 못 따고 제 친구들은 이제 은행에서 또 회사에서 스카우트에 가는데 저는 천하에 공부를 안 하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용산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취직자를 찾는데 저한테 맞는 취직자리는 뭐 중국집 배달원 그리고 술집 웨이터 구함 그리고 전봇대 미신 시다 구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술집 웨이터로 취직했는데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못해가지고 전혀 그 술집에 도움이 안 돼서 쫓겨나고 두 번째로 취직한 게 미신 공장이었습니다. 미신 공장에 취직했는데 공장장이 저한테 할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 두고 청소해라. 그리고 이제 그때 시다발이 뭡니까? 실밥도 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공장장이 시키는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빗자루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이 크게 될 놈이라겠는데 이장님이 그 얼굴이 떠오르는데 크게 될 놈이 빗자루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부끄러워 쪽팔려가지고 빗자루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장에 미신 공장에서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장님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도저히 빗자루를 들 수 없어서요. 그래서 빗자루를 뺑개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빨리 크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확천금을 벌고 이제 금의한양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승용차 타고 돼지 한 마리 잡고 막걸리 한 마리 사서 어르신이 따라 드리면 야 김기성이 그때 우리는 크게 될 놈인 줄 알았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빗자루는 들기 싫죠. 부담스럽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날 도둑질했던 돈을 다 용비로 탕진하고 나니까 돈이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발전한 게 뭐였냐면은 야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버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한탕하자. 그 한 방에 딱 끝내자. 그래서 그리고 한 방에 딱 끝내고 손 씻는 거야. 그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이 어디가 많죠? 예. 네. 그래 현금 수송차를 터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수송차를 털다가 그때 이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구형에서 사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심에서 1심 선고에서 이제 15년형을 받고 교도소 안에 들어갔는데 교도소 안에도 제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될 놈인데 그죠? 크게 될 놈이 거기 가서 또 걸리질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빗자루 잘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싸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적응 못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적응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적응 못했습니다. 왜요? 크게 될 놈이에요. 이장님 그래서 이장님이 그 크게 될 놈이라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만약에 그 말 안 했으면 그때 책망을 듣고 막 야단을 듣고 야 이 못된 놈아 이 도둑놈아 책망을 듣고 야단을 들었으면 그죠? 무식한 놈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공장에 가서 빗자루 자르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크게 될 놈이라는 칭찬 한마디 들으니까 빗자루도 못 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크게 될 놈은 낮고 천한 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범죄를 하게 되고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 2003년도에 출소했습니다. 1987년도에 들어가서 2003년도에 출소했는데 16년을 살았죠. 교도소 안에 또 사고차가 1년 추가 떴습니다. 그래서 16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칭찬 듣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차라리 욕 한마디 듣는 게 훨씬 낫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아주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 반찬을 할 때 우리가 옛날 무 농사를 지으면 그 땅속에 파묻어 놓잖아요. 그죠? 바람 들지 말라고. 근데 그 바람 들면 그 바람 든 무는 씁니까 못 씁니까? 그 깍두기도 못 담아요. 바람 든 무는 돼지도 안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 쓸데없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 드시면 아버지가 술 버릇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행가를 부르고 이제 저 신장로가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면 우리 집은 총비상이죠. 오시면 이제 집에 와서 살림 부수고 밥상 둘러차고 또 어머니 두드러 패고 저희도 두드러 패고 그 아버지가 술 버릇이 안 좋으셔가지고 항상 그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석유를 가져와 항상 지붕에 뿌려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럼 항상 저희 집은 그 항상 시커멓게 이렇게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늘 새고 그랬는데 그 비닐을 덮어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학교 가면은 저희 친구들이 늘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왜 오늘도 불났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아버지를 보면 제가 너무 판단이 되고 야,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했습니다.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23살쯤 됐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교도소 안에 사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내 생활 신조가 그거였는데 내가 교도소에서 사형을 받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을 드셨지만 교도소는 안 왔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드셨지만 사람은 안 죽였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드셨지만 강도짓은 안 하셨거든요. 그때 생긴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보다 더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만 보면 믿고 아버지만 보면 싫고 아버지만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원수였고 아버지 들어오면 내가 나가고 내가 들어오면 아버지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1987년도에 제가 교도소에 구속이 돼서 이제 구형 사형을 받고 마지막으로 검사 조서를 받으러 검사실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검사실에 들어갔는데 검사실 입구에 보니까 낯익은 분이 계시네요. 뒷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근데 검사석이 바지가랑에 붙들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검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이 애비한테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막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는 늘 그냥 해병대 제대한 군인처럼 술 드시면 집안 엉망으로 만들고 밥상 둘러차고 어머니 두드려 패고 불 지르고 그냥 뭡니까? 전혀 감정이 없는 그냥 냉혈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검사실 복도에서 만나 뵀던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봤는데 제 마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게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육신에 눈이 있고 또 마음에도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 육신에 귀가 있지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귀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 저분이 내 아버지셨구나.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아버지의 그런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볼 만한 제가 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날 아버지의 마음이 막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두 번 부도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형편을 더 이상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가장으로서 의무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들에 나가서 가정 살림을 아버지 대신에 가정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돼요. 날품팔이를 하고 들에 나가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막 들에서 고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고생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막 믿고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내 팔자에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반면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짜증내고 신경이 내고 그랬던 거예요. 자, 남자들이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 있냐면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받으려면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안 이끄고 더럽고 치사한 소리 듣거든요. 듣는데 밖에서는 무시를 받아도 집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고 또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남자들의 안식처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안에 들어오면 쉴 곳이 마음이 쉴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고생하고 들어오니까 늘 엄마가 욕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렇고 또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아버지를 취급 안 하니까 아버지 취급 안 하니까 아버지는 가정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두 잔, 석 잔 드시면서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술이 아버지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23살 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아들이 컸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강도 살인죄로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검사실을 아무나 못 들은 검사실 복도에서 검사 서기를 만난 거예요. 검사 서기 바지깔을 붙들고 검사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애비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아 저분이 내 아버지셨구나. 나는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만한 눈이 없었어요. 그때 23살 때 검사실 복도에서 생전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다른 행동을 봤어요. 아들이 사형을 받았을 때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셨구나. 그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마음에서 만났어요. 23살 때. 늘 우리는 집안에 한 집안에 살았잖아요. 한 밥상에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아버지하고 마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원수처럼 지냈으니까. 그런데 저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때 검사실 복도에서 저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마음에서 만난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음의 눈이 띄어질 때 철들었다 해요. 그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이 사람들은 철들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냈어요. 물론 떨어졌지만 아버지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계셨고 저는 뭐 대구 교도소에 있었지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 뒤로.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출소했을 때 출소를 하고 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요. 위암 말기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건국대학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려고 올라오셨는데 아버지는 빨리 치료하고 내려가려고 해서 고향 땅에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75세가 넘으셨으니까 나이가 연로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항암 치료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수술을 한다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 사흘들이 굶어야 되고 뭐 검사한다고 늘 굶어야 되거든요. 그럼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길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항암 치료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형님 집에도 가고 누나 집에도 가고 그냥 재밌게 사십시오. 그게 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이제 섭섭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빨리 항암 치료하고 고향에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를 강행을 했는데 그 길로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데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죠. 이런저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의논을 하다가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와서 기성아 네가 교도소에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전기장판에 주무셨다. 왜냐하면 내 막내 아들이 출소를 하면은 그래도 사글세 방이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아버지는 그 뭡니까? 추운 겨울날 기름값 때문에 전기장판을 주무셨다. 내 아들은 이 추운 겨울날 교도소 마룻장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따뜻한 방에서 주무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기름값을 아끼고 또 아버지가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땅이 좀 있었어요. 내가 출소하면 주려고 땅을 좀 남겨놨는데 그 땅을 작은 누나 앞으로 이전을 해놨대요. 그리고 내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드는 그 통장을 작은 누나 앞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세관 수급자에 등록이 되고 상여형사가 등록이 돼서 아버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 보조금을 받아서 다 작은 누나 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출소하면 사글세 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작은 큰 누나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한마디를 딱 덧붙였냐면, 야,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통장하고 땅 문서를 네 작은 누나한테 맡겨놨는데 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너한테 받아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일은 모른다. 가족도 동관계가 엮이면 원수가 되더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 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진짜 그렇네요. 제가 기가 얇잖아요. 아, 그렇네 진짜 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여기 이번에 계시는데 우리끼리 우는 하면서 작은 누나를 제가 찾아간 거예요. 누나, 그렇게. 왜? 아버지가 맡겨놓은 땅 문서하고 통장을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은 누나가 제 이제 성질을 아니까, 저를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그냥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작은 누나가 쌩한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나한테 줘.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매형한테 갔어요. 매형, 아버지가 맡겨놓은 땅 문서하고 통장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형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홧김에 뭐요? 홧김에 뭐 해야 되니? 아버지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다 앞두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계시는데 아버지 흔들었어요. 아버지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기회가 됐어요. 아버지, 작은 눈 앞으로 된 땅 문서 통장 지금 나한테 이전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눈을 부뚝 떴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팍 돌리시는 거예요. 나쁜 놈 새끼. 그죠? 지금 아버지가 내년에 돌아가시는, 아버지 건강은 어떻습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 걱정은 안 하고 아버지 땅 문서하고 통장 달라가니까 그게 자식들이에요. 아버지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제 화가 났어요. 작은 눈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작은 누나만 생각하면. 장례식 딱 끝나고 나서 문제는 제 마음에 작은 누나를 만나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작은 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성아, 왜? 우리 집에 잠깐 올래?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좀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번에 가면 내가 가만 안 두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아내를 따라오지 마라. 너 나 따라오면 좋은 꼴 못 보니까 오지 마라. 그 작은 누나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작은 누나가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커피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커피를 가져와서 작은 누나가 터썩 이제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후 하고 쉬시라고 쉬는 거예요. 기성아, 그러면서 땅 문서하고 통장을 나한테 줘서 이거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건 왜 나한테 주는데?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성아, 네가 병원에서 이 땅 문서하고 통장 달라갈 때 솔직히 내가 이거 주고 싶었다. 근데 이거 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기성이가 통장을 땅 문서 달라는데 줄까요? 하니까 아버지가 노 했대요. 저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지금 내일 모레 아버지 돌아가시는 지금 아가 땅 문서 달라가면 어딨노? 정신 못 차렸다. 주지 마라. 그래요. 내가 죽거든 줘라.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땅 문서 어떻게 통장 받았는데 그 몇 푼 들지도 않았더라고요.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작은 누나가 땅 모서리를 달라고 할 때 안 줘 고개를 흔드니까 저는 내 돈을 떼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은 누나가 나한테 땅 문서를 안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근데 아버지가 주지 말래. 내가 죽고든 줘라. 이랬대. 누나가 땅 문서 다오 하니까 안 줘. 안 준다는 얘기만 들을 줄 알았지. 그죠? 안 준다는 얘기 말만 들을 줄 알았지. 안 줄 수밖에 없었던 누나의 마음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 이 교도소 출신들이 그러면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사람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전달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늘 시골에 계신 그 할머니들 늘 욕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저 나쁜 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로 그냥. 그죠? 그 욕을 해, 아들한테 욕을 해. 그럼,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 개새끼야 하면은,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욕하면 그게 욕이에요?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엄마가 이 개놈의 새끼 하면 그걸 욕을 하고, 욕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그죠? 그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말만 들으면 어때요? 개새끼. 이거 너무 잔인하냐. 그래서,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개새끼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보기 싫어서 하는 개새끼가 있고, 사랑해서 하는 개새끼가 있다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 영어로는 이게 통역이 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개새끼라고 해도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도 기분이 나빠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는 나를 우리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할머니들. 그죠? 우리 어머니만 그랬습니까? 엄마가 욕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오해한 자식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욕을 하시는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 작은 누나가 통장을 안 준다고 하니까 안 준다는 말만 듣지 안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은 전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마음의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살림 부수고 집안 엉망으로 보는데 저는 그것만 볼 줄 알았어요. 이 육신의 눈. 이 육신의 눈이 저를 몇 년 동안 속였어요. 23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제가 속고 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어. 분명히 들었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살림 부수고 지붕에 불지르고 어머니 두드려 패고 봤어. 그러니까 아버지 나 원수야. 원수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 23년 만에 저는 아버지와 마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1987년도에 구속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 안에서 크게 될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매일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교도소 안에 가면 독방 안에 살아요. 꽁꽁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럼 면회 사절이에요. 면회가 안 돼요. 그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배를 타고 목포가에 오면 한 시간 걸리죠. 몇 시간 맞추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차를 타고 대구에 도착하죠. 대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면회 신청을 해요. 면회장 들어가면 아주머니 아들은 할머니 아들은 면회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들이 그 안에서 사고 쳤습니다.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왔다가 하루 만에 못 돌아가잖아요. 이틀 3일 걸려서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면회를 와요. 또 간에 사고 쳐가지고 면회가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돌아가요. 왔다가 돌아가시고 왔다가 돌아가시고 왔다가 돌아가시고 이거랑 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공공무교 독방에 있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면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마음을 착심을 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면회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교도소 소장실로 올라간 거예요. 소장님, 우리 아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아들 볼 수가 없습니까? 거기 들어눕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도 할머니가 딱하니까 뭐예요? 특별 면을 시켜줬어요. 딱 10분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장님이 법으로는 안 되지만 어때요? 이제 사람이 그 법보다는 그래도 이 마음이 가깝잖아요. 소장님 10분 시간을 줬는데 저 독방에 있다가 교도관 손에 끌려서 면회에 딱 들어가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10분의 시간을 줬는데 어머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10분 동안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10분 면회 시간이 끝나니까 따르르르 끝나니까 면회 종료잖아요. 교도관이 팔짱 양쪽에서 팔짱 딱 끼고 딱 데려갈 면회에서 끝났다 하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도 철장을 푹 잡았어요. 교도관 선생님, 저는 오늘 못 갑니다. 내가 오늘 가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손 한 번만 잡게 해주세요. 저 이대로 못 가겠습니다. 거기 저희 어머니 거기 통곡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교도소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죠?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죠? 그때 제 마음에 마음을 하나 정했어요. 내가 죽느나 있어도 우리 어머니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교도소장이 바뀌셨는데, 교도소장이 이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문 시험을 쳐서 100점을 5번을 맞으면 특별 면허를 시켜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특별 면허라는 게 뭐냐면 보안과 여기 잔디밭, 우리 여기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에서 가족들하고 거기다 이제 그 PPG 깔고 불판 꼬고 고기 구워 먹고 이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 면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몽 시험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도소는 참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사기꾼들 머리 너무 좋아요. 국가 땅, 엄마만 이 국가 땅이 이제 몇만 평 되는 거, 그거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띄면 자기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떠요. 그래가지고 땅을 팔은 거예요. 이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어요. 똑똑한 사람 거기 다 모였어요. 첫 번째 달에 제가 한문 공부 시험을 쳤는데 30점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머리가 안 좋잖아요. 저 사람들이 5시간 공부를 하면 나는 10시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잡을까 말까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10시간 공부하면 내가 잠 안 자고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한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이제 한문 공부 해가지고 그 뭡니까 천자문 그리고 명심보감 그때 다 됐다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문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음 달에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 달에도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다섯 번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번을 100점을 맞으니까 뭡니까? 그 특별 면허 자격증이 나왔어요.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일제시대 때 선생님이어가지고 편지를 좀 잘 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 어머니, 제가 10월 30일 날 11시에 특별 면허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오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답장이 왔어요. 내 아들아, 장하다. 그날 내가 꼭 갈게. 네가 좋아하는 팥죽도 끓이고 음식도 해가지고 내가 꼭 갈게. 답장이 왔어요. 교도소 안에서 이제 10월 30일 날 날짜를 기다린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30일 날 이제 11시에 이제 특별 면허 아는 시간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열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 밤새내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팥죽도 끓이고 뭔데 고기도 불고기도 하고 밤새내 음식을 만들었대요. 그걸 싸들고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면회장에 다른 친구들은 와가지고 다 가족들 와가지고 이제 이제 불판 꺼놓고 고기도 꺼놓고 가족들하고 접견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안 오실 이유가 없는데. 차가 좀 늦는가 보구나. 그래서 11시에 면회가 시작이 된 11시 반이 돼도 안 오셨어요. 그 12시가 됐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 12시 반쯤 됐을 때 교도관이 저한테 왔어요. 교도관이 와가지고 양쪽 팔짱을 끼고 저한테 수갑을 딱 쳤어요. 그 밧줄로 묶었어요. 그래서 독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교도관 선생님, 내가 한 번 시험을 쳐서 100점을 다섯 번 맞았는데 왜 특별 면허는 안 시켜주고 나를 독방에 가둡니까? 교도관이 그래서 네 어머니 못 오신다 그래요. 왜 못 오십니까? 한 번 시험 쳐서 100점 맞으면 특별 면허 시켜줄 안 했습니까? 네 어머니 못 오셔. 네 어머니 오늘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이제 밤새내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우리 아들 주려고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 제가 어머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배를 타고 열차를 타고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죠 왔는데 아들은 그 안에서 뭐 했냐면 그 안에서 네가 오라 내가 오라 하고 싸우고 독방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른들 뭐합니까? 밖에서 내가 독방 안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올라와서 면회 신청했는데 면회가 안 돼서 울면서 돌아갔는데 나는 옳다고 그 안에서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올라와서 열차를 타고 면회 신청을 했는데 면회가 안 됩니다. 할머니 아들 면회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갈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요. 만약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됐으면 제가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강도 살인죄로 제가 사형을 받아 있을 때 저런 인간은 죽여야 돼. 저런 인간은 왜 사형 안 시키는 거야? 저런 인간 죽여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검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이 애비한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 번도 그 아들이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교도소 가서 사형을 받아 있는데도 그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 열차를 타고 음식을 만들고 해서 그 아들 좋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것도 좋아했어서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오는 게 그게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하는 어머니는 없거든요. 그죠? 자식이 어머니를 미워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하는 경우는 없고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놈이 나쁜 새끼 저놈 새끼 사용시켜야 해도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아들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오시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식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에 봤는데 신문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희 누나도 지금 다 잘 돼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너희 형님도 잘 돼 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돼 있다. 근데 너만 좀 공부만 잘하면 우리 집안에는 아무 문제 없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밥 먹고 있다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 숟가락 바꿨던 내팽개쳤어요. 에이씨 하고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성큼성큼 걸어가더래요. 고층 아파트 창문을 열었어요. 바로 뛰어들었어요. 투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 아들이 그래서 죽었는 거예요. 아들의 그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말 잘못했어. 세상에서 가장 폐륜화가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이 생각 가진 사람. 그죠? 엄마가 나를 미워해. 세상에 폐륜화도 이런 폐륜화가 없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악한 폐륜화는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내 자식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미워해요 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악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악을 행했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줄지도 몰라. 나 같은 놈 멸망을 받을지도 몰라.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했어도 나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되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왜? 내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우리를 지옥 가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 아무리 많은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들이 강도 살인죄로 사형받아 있는데 검사실 가서 검사 선생님 우리 아들 죄가 없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죄가 있으면 이 애비한테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를 못해요. 반드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발견이 된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그 폐를 놔드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같으면 지옥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 세상에 폐를 놔두는 그런 폐는 없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제 아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자요. 자, 황무지는 어떤 겁니까? 황무지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언제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서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어디로 정했어요?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죠. 거기서 뭐라 했어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럼 황무지 길을 갈 때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 연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누구 젊으신 분 없습니까? 예. 자, 연애 결혼을 하면 그렇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정하죠. 그렇죠? 약속 장소를 정하는데 저 5km 정도 떨어졌어. 그렇죠? 그날 눈보라가 몰아붙이는 거야. 산등성이래 세계를 넘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피곤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죠? 눈 오는데 긴 5km나 떨어졌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근데 싫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만나자 가면 어때요? 그 애인이 싫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그 뭐 너무 5km나 떨어졌잖아. 오늘 또 눈이 오잖아. 산등성이 넘어야 돼. 그럼 이유가 많아요. 싫으면. 근데 좋아하면 어때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황무지, 짐승이 부르는 광야. 그럼 여러분이 황무지 길을 갈 때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약속 장소가 황무지, 짐승이 부르는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약속장 황무지 길이니까 황무지 길을 갈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이 황무지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뭐예요? 불행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 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 자, 독수리가 둥지를 틀며 절벽 꼭대기에다 둥지를 튼대요. 거기다가 그래서 알을 까고 새끼를 품는다는 거예요.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새끼들을 사냥 이제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먹여 살리려고 뭐예요? 사냥을 하죠. 사냥을 해가지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이제 새끼들이 자라면 어느 정도 털갈이를 할 때쯤 되면 이제 갑자기 엄마가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시작이 된대요. 엄마가 새끼들을 둥지 안에서 끌어내서 저 낭떠러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들은요, 그 포근한 둥지에서 절대 안 나오려고 하고 엄마는 거기서 끌어내서 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데 엄마가 너 나와야 돼. 새끼가 나가려고 해요. 부담스러운데 엄마 싫어요. 떨리면 죽는데 또 거기 떨리면 죽어요. 싫어요. 못 나가요.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그 큰 날개로 둥지를 팍팍 쳐버린대요. 그러면 둥지가 뭐예요? 다 부드러운 기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뭐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엄마가 큰 날개로 새끼를 쳐서 낭떠러 떨어뜨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엄마가 그 인자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원수로 변한 거예요, 이제. 엄마가 날개를 쳐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들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으아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이제 저 밑에 삐죽삐죽한 바위에 머리가 받쳐서 깨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새끼들은 아, 내가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엄마가 휙 와서 날개를 펴서 받는 거예요. 다시 새끼들 데리고 하늘 창공으로 올라가. 그래서 또 떨어뜨린 거예요. 또 떨어져서 막 비명을 지르고 떨어지면 땅바닥에 쳐박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또 엄마가 와서 휙 와서 또 받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들이 뭐야? 아, 엄마가 나를 받는구나. 엄마가 나를 지키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뭐예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법을 가르치고 나면 엄마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냥하는 법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새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때 엄마가 미워서 그래요? 새끼를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새끼들은 푸근한 둥지가 좋아요.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이제는 엄마가 봤을 때 푸근한 둥지가 아니고 거기는 거기 있으면 죽어. 왜? 나중에 지금 나는 법을 안 배우면 엉덩이에 살이 붙어서 이제 어때?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못 날면. 그래서 엄마는 반드시 그 새끼들과 싸워서 둥지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 떨어뜨려서 새끼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미워서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새끼들은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새끼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이 엄마의 마음이 전달되면 낭떠러 떨어지면서도 행복할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새끼들을 하늘의 제왕으로 키워놓으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새끼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한대요. 때로는 하나님이 천길만길 낭떠러질 여러분 막 떨어뜨리 처박히게 하는 걸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하나님 날 미워해. 하나님 날 싫어해. 하나님 왜 하나님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막 그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거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면 뭐예요?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하늘의 제왕으로 키우시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어때요?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지가 않아요. 어떤 고통이 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는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내 아들이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했어요. 저놈의 새끼 보기 싫어. 그래요? 엄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식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해도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잘못을 행했어도 그 죄 때문에 그냥 지옥 가라. 너 멸망을 받아라. 이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 어떤 악을 행해서도 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구나.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어. 죄 때문에 난 멸망을 받을지도 몰라. 지옥 갈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재요. 그럼 우리를 낭떠러 떨어뜨릴 때 엄마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엄마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 떨어지면서도 행복하겠죠. 황무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 나 안 지켜. 하나님 나를 위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잘못될지도 몰라.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황무지 길을 갈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원해? 반드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난 죄 때문에 지옥까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폐류나도 폐류나 그런 폐류는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낼지도 몰라. 이거 폐류나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이 죄했다고 지옥 가서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이 될 때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가는구나. 왜?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왜요? 우리가 지옥 가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에 보내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거예요. 우리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아무도 지옥 못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강도 살인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열차를 타고 배를 타고 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식을 평생에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자, 할머니들 우리 자식들 한 번이나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할머니, 그런 어머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식놈들이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할지도 몰라.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푸나치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절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지옥 보낸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